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이 점령했던 아르논에서 얍복 상류까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건너편에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행군과 이동 소식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발락은 부올의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계략을 오늘 본문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평지는 사해 북쪽에서 얍복강 근처까지 형성된 거대한 평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머문 최종 지점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르면서 2차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고 군대를 재검열하고 율법을 거듭 선포하며 또 이곳에서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가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의 맞은편 여리고는 요단 서쪽에서 8km 지점에 떨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29km 떨어져 있는 대단히 큰 성읍으로 기름진 땅과 좋은 숲을 지닌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될 최초의 가나안 성읍이 되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의 임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또 이 부올의 선지자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은 그 이름 뜻이 약탈자 파괴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남왕이었던 시온의 성읍과 아모리의 북왕국이었던 옥의 모든 성읍들을 초토화했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시온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이 약탈에 들어와서 빼앗아갔던 자신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바로 시온이었던 것이죠. 발락과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자신들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한 요책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용 인원만 60만 명이 넘었고 최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영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방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 대안과 묘안을 찾던 모압 왕 발락은 아카바만 동북쪽의 아라비아에 살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술과 폭술로 여러 왕실과 교류하면서 이방의 정보와 신문물을 전해주던 이 대상들, 무역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위경에 처했던 발락은 그들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였던 발람, 이 술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발락은 사자를 보내어서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그의 고향은 바로 부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강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약 64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발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부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돌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부올입니다. 부올이라는 이름 뜻은 멸망시키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람은 그의 이름과 같이 그의 존재됨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무너뜨리려는 이런 행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로 하나님을 단순히 이방의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의 복술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그는 복술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고 이제 모압왕 발락의 청부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경책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이 발락이 사신을 보내어서 발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이 저주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락은 주술과 주문, 즉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큰 피해를 끼치도록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 사람들은 이교의 각종 점술과 마법과 박수와 복수를 통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복수일이라는 것은 이 무당과 같은 점괘를 보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발람에게 이 복술의 예물, 이제 복채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술과 발람은 여러 민족 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이방의 복술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복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의 복술자에게조차도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바로 복을 받은 족속이며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수여하시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들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막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능력하고 무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점술을 봤다라고 하죠. 세상의 막강한 권력자들도 무술의 힘을 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술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공격과 공략이 통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발람은 복수를 그치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발락은 그 다음에 이 사신이 떠난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귀한 존재의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18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은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빼앗긴 발람은 다시 한번 신탁을 더 요구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거부로 인해서 신탁을 거역하여서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발라함은 이중적인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못하셔서 발라함의 소원대로 그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술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복술자에게도 대단히 친절하시구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구나, 바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납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 발람의 나귀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고귀한 이 존귀한 고위 관료들과 함께 이제 발락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한낱 미물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길을 이 포도밭으로 갑니다. 이에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려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죠. 두 번째 또 나귀가 멈추게 됩니다. 이에 또 채찍질하고 세 번째 도저히 갈 수 없게 되자 이 나귀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발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리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초월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낱 미물인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과 정욕의 눈이 먼 술사 발람은 영적인 무감각으로 저주와 심판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귀보다 못한 멸망당하는 자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에 발람은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목도하게 됩니다. 심판의 사자를 목도한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람의 행위에 대해서 차단하시려고 발람이 노하여 때렸던 나귀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발락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은 존재된 만큼 반응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발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에서 발람과 발락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발락은 물질과 명예로 술사 발람을 유혹하여 회유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을 통해서 탐욕과 탐심에 눈이 먼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물질에 현혹된 이 술사의 모습들, 이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한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세속적인 수단과 악의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방 술사의 모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귀와 같은 미물을 통해서도 어리석은 복술자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략을 중지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안에 하루 거하심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